오늘 욥기서 7장의 말씀은 앞에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에 이어지는 6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7장은 좀 더 직접적으로 욥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과연 엘리바스의 말처럼 자신이 그런 죄인인가?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죄라면 하나님께서는 왜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가? 나의 고통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욥의 판단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셔서 쳐다보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나의 죄악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구나. 하나님, 나는 이 관심이 두렵습니다 하고 관심을 물러달라고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이 7장의 내용입니다. 1절은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고백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사는 인생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힘든 노동이라고 볼 때 힘든 노동은 좀 더 직접적으로는 노예 노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주어지고 노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뒤에 이어지는 2절에서는 그 노예에게는 그래도 전역이라는 쉼이 있다. 그리고 품꾼에게는 그 고통을 견디면 품삯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다. 그런데 자신의 밤은 어떠냐면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받으니 고달픈 몸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4절에는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하는구나. 밤이 어느 정도 쉼이 되어야 되는데 욥은 밤에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어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이 앓고 있는 극심한 피부병 때문에 고름이 나왔고 어쩌면 욥은 그 고름을 조금이라도 아픔을 경감시키고자 진흙덩이를 이겨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져라 완화되라 하는데 그 진흙덩이는 오히려 굳어버려서 자신의 피부를 터치게 만듭니다.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의 낮은 짧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기서의 날이라는 표현은 사실 하루를 의미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떠있는 낮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욥에게 밤은 잠을 자지 못해서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쉼이 없어 보이는 시간이었는데 낮은 오히려 배틀에 짜는 배틀 아시죠? 이 옷감을 짤 때 상하로 이렇게 줄이 짜여 있고 북이 빠르게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옷감을 짜게 됩니다. 이 빠르게 움직이는 북처럼 스쳐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욥에게 낮은 그래도 적어도 친구들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햇빛을 보아서 따뜻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는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언제 이 시간이 지났지? 다시 밤이 되고 쉼은 없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은 아픈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 깊은 고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중병에 들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암이나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치료를 봐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데 그 고통의 시간이 길다 보니까 물어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1년이 하루가 한 달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자신에게 사라져 버린다고 고백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에 완전히 함락돼 버리고 고통에 집중해 나의 삶이 무너져 버리니까 밤에는 쉼이 없고 낮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고통만 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왜 자신이 계속 고통받아야 되느냐, 자신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되느냐, 욥은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처럼 집중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7장 20절에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가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화를 쏘는 사람이 관역을 집중하여 보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집중하여서 관심 있게 보셔서 나의 죄악을 감찰하시다 보니 죄악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게 이유입니까? 욥이 물어봅니다. 이게 내 고통의 이유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관심의 결과가 만약 자신의 고통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발견하신 이유라면 하나님 나는 하찮은 존재니까 하나님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두지 마세요. 나를 멀리 떠나세요 라고 항변하는 내용이 7절부터 이어집니다. 7절에 욥은 자신이 바람 같다고 이야기하고 이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죽으면 그냥 수월에 묻혀버릴 존재이지 그 수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길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욥의 표현은 고대 근동적 표현이 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죽음에서 극복해내서 신이 되는 여러 가지 신화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화적인 표현들은 12절에도 이어집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고대 근동 신화에서 바다와 바다 괴물 얌과 탄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 중의 신이 주신이 신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바다와 바다 괴물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바다는 근동 사람들에게는 무질서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다가 그냥 자신들을 삼키게 되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저희가 놀러 가시면 보통 요즘에는 다 불빛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희는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를 상상해 보시죠. 밑에는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에 갑자기 어느 날에는 천둥우와 같이 폭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어느 날에는 잔잔한 바람이 불어 나를 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바다는 무질서의 상징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극복하지 못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이 얌과 탄임이라는 바다와 바다 괴물을 정복하면 신들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 신을 이 바다와 바다 괴물을 정복한 자로 설명합니다. 계속 욥은 말합니다. 내가 이러한 신적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신화에 나올 만한 신적 존재도 아닙니다. 자신은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하는 필히 멸할 자이고 바다와 바다 괴물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집중하여 보십니까? 위대하신 신이신 하나님이요 왜 나를 이렇게 집중하여 보셔서 나를 지켜보십니까?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3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집중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잠깐 잠이라도 들새면 그 욥을 찾아가시는 분으로 욥은 묘사합니다. 밤에 잠에서 놀라게 하시고 자신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욥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놓지 않으시냐.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욥의 고통, 욥의 아픔, 욥의 그 수렁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했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을 침을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속해서 쫓아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 고민했고 욥은 어쩌면 엘리바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발견하셨고 그리고 상선악벌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이 고통은 분명 하나님의 처벌인데 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죄가 이런 고통받을 만큼 큰 죄입니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계속 수렁 가운데 몰아넣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항변합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자신이 작은 존재라고 계속 항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너무 작은 존재여서 사라질 존재여서 죽어버릴 존재여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욥에게 욥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욥은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파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분명히 욥에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욥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에게, 사단에게조차도 욥을 자랑했습니다. 얼마나 온전하고 선한 자이냐, 내가 그와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권선징악, 상선악벌이라는 하나님의 경영에,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의 부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인생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내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정도입니까? 항변합니다. 그러나 욥은 오해했습니다. 무엇을 오해했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심이 하나님을 욥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욥을 자신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 자신과 교제하는 존재, 자신의 모든 귀한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로 자라나게 하기까지 끈질기게 관심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오직 죄를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감시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욥의 인생이 어느 때까지, 어느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자신과 같이 되고 하나님 자신과 대화하며 교제하고 세상의 경영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후반부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시죠. 너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을 아느냐?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욥을 단순히 입 다물라고 하는 걸까요? 너는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는 욥이 자신의 지금 이 거룩한 상황, 이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라는 그 이해, 단순히 부분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고통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했죠. 오직 악을 처벌하시는 하나님, 재판관처럼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자신의 자리, 자신과 사랑을 나눈 자리까지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과 같이 되기 원하십니다. 욥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묘막측하고 하나님의 경탄의 소리가 나올 만한 그 경외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신학의 표현으로는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리니. 욥기서를 살펴보면 고통 가운데서 욥이 허무적되며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욕하고 자신에게 비난했던 그 친구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죠. 우리의 인생에서는 고통과 고난이 많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고통이 마치 죄악에 대한 처벌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오는지 욥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집중하시는 것은 그 고통이 가볍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이 쉬워서, 고통이 견디기만 해서 우리에게 너 이거 전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서는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음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고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끝끝내 우리에게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에라도 우리를 계속하여 지켜보십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과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떤 인도주의적 도움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루이스는 어떤 복지를 도우거나 선물을 주는 그냥 할아버지와 같은, 산타 할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아버지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 존재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루이스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만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욥의 고통과 아픔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겹쳐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저 내버려 두시고 얼굴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끝내 쫓아가셔서 오늘 욥의 말처럼 침 삼킬 동안에라도 하나님 눈 돌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의 현장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울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견디고 고통을 이겨내고 고통에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냐면 고통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 중에 고통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현장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욥처럼 고통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물러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고통이 극심하고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인과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관심,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사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